얼마 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 실린 목회자 청빙 광고를 보다가 한참 동안 가슴이 먹먹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청빙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원 자격, 일반 대학교 졸업, 한국에 있는 무슨 무슨 신학대학원 졸업,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국내 또는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 해외 유학자 우대, 제출 서류, 본인 이력서 및 사모 이력서, 본인 소개서 및 사모 소개서, 본인 건강진단서 및 사모 건강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호적 등본, 안수 증명서, 노예 소속 증명서, 목사 경력 증명서, 범죄 사실 증명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증명서, 박사 학위 증명서,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성적 증명서, 교단 목회자 추천서 한 통, 신학대학 교수 추천서 한 통, 목회 비전 계획서, 최근 설교 동영상 두 편.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알파코스 G12 셀 목회 경험자 우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호 반주 가능자 우대. 목회자를 청빙할 때 덤으로 사모가 반주를 한다든지 교회 학교 교육부서를 맡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목회자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현실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를 바이 원 겟 원 프리라고 부릅니다. 같은 값이면 같은 돈을 주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청빙한다는 거죠.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목회자의 인격과 삶과 소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모나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보고 교회에서 지급하는 사례 외에 덤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고 목회자를 뽑는 겁니다. 이 청빙 광고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오늘날 조국교회의 현실이구나. 그리고 이 참담한 현실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도 우리 한 몸입니다. 조국교회의 참담한 현실을 놓고 한참을 씨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른 펼쳐서 본문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달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커멘터리를 갖다 놓고 신학책을 갖다 놓고 펼쳐봤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다 치우고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누구고 성도는 누구입니까?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주신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밀레도라는 도시를 잠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 3년을 섬겼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그 교회 장로들 혹은 감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3년간을 목회하고 떠나온 다음에 그곳에 여러 다른 목회자들을 세웠고 그 목회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또 그 목회자는 교인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지 또 무엇이 목회자와 교인들의 믿음 생활의 중심이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목회자는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사 자기의 피값으로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양들을 돌보는 목회자들은 목회자가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회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박사학위 증명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라,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가 아니라, 많은 인생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는, 교회의 리더들은 그 교회 가운데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도무지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해 또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기 이전에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가장 먼저 삼가야 되는, 살펴봐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살피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펴볼 재주가 없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누구보다도 너무 절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라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제일 큰 괴수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은 나에게 가장 먼저 일절 누구보다도 오래 참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더들을, 자녀를 부르시는 순서는 능력순이 아니라 은혜순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라는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들은 주로 숱한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좀 성숙된 목회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저 자신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개차반으로 인생을 살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지도자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 교회의 리더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받았을 수 있었을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회자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섬긴다는 게 그냥 모든 상황을 다 눈감아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집에 배가 이만큼 나오고 수염이 덥수룩한 항상 웃는 모습에 마음 좋은 아저씨 같은 사람이 목회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겸손하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9절, 30절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 안에 있는 양들을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이리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그 안에 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덧붙이거나 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을 엉뚱한 길로 가게끔 만드는 수많은 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지만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은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단호하게 그 거짓을 경계하고 물리치고 담대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회자는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이제 마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는 편안하게 거기 목회자 은퇴센터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려고 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가면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날 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분명하게 거기에 갔을 때 어떤 일을 겪을지 큰 그림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거기 가면 또 체포되고 수많은 핍박과 시련을 견뎌야 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고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신을 불사르는 목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이런 목회자로서의 남다른 열심과 헌신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목양의 비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양의 비밀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이 3년 동안 내내 한 것이 뭔가 하면 유익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또 아래 2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쉼 없이 전력 투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간 바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32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자신의 목회 철학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이런 목회 철학을 했는데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요 사람들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사람들과 함께 잘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그리고 목양 방법을 잘 따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떤 자신의 생각들을 일체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께 생명의 교회를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오직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시키는 그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삶을 살았듯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경건한 삶이든 경건한 종교성이든 그 무엇일지라도 도덕적으로 타고난 삶이라도 그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끔 그 일에 전력 투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생명의 비밀을 거부하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형태들을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형태는 목회자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은 목회자를 돈을 부리고 부리는 직원 정도로 여깁니다. 본인들의 스펙에 맞는 본인들을 공부할 만큼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릴 만큼 누리고 사회적인 위신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위신을 세워줄 수 있는 박사학위를 받고 사회 경험이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인정된 사람을 교회에 불러다 놓고 그 사람한테 다른 교회 목회자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목회자에게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목회자를 직원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아버지고 영적인 형제고 가족이라서 서로 친밀하게 말씀으로 목양받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자신들의 삶에 간섭하고 영적으로 케어하고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영적으로 지적하고 간섭하면 언제라도 교회에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내가 잘라버리고 생활비를 안 주면 네가 어떻게 살겠느냐 위협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스펙을 쌓았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힘들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한테 이 정도 사례를 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정도 위치에 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 전하고 세미나 때 말씀을 티칭하고 그 정도 일만 하지 복잡하게 성도들의 삶에 관여해가지고 그들과 어깨를 부대끼며 그런 피곤한 그런 일들은 이제 나는 안 하겠다. 목회자를 업신여기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양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몸인 교회의 일부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회자를 교주처럼 떠받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목회자를 하나님인 양 맹신합니다. 목회자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물론 목회자를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잘 보이고 목회자가 시키는 일만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은 대단하다. 성경을 몇 권 더 써야 된다. 능력 있는 종이다. 수많은 경력과 학위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정으로 혹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세 번째에 속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정과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교회들은 주로 좀 전에 살펴본 목회자를 업신여기거나 목회자를 교주처럼 떠받드는 교회에 대한 반발로 나타납니다.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목회자, 그리고 성도,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이루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에서 이런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정관계를 바탕으로 한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 형태들보다도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참된 교회인 양 착각할 가능성이 가장 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우정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끈끈한 정이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은 인간관계에 기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핏값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연합되어 갈 때 그 머리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 몸에 그 마디들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면 그 은혜들로 몸된 교회가 하나를 이루며 영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우정이 충만해지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도록 권고하고 독려합니다. 하지만 우정 충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며 위로받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목회자의 인간적인 측면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라 하고,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 보고, 밥하라 그러면 밥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연약함을 보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몸된 교회를 뛰쳐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주님께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말을 잘 듣고 자기를 잘 따르고 자기와 친한 것 같은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붙어있고 말씀으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관계, 자기와 같은 가치관, 같은 목회 방향을 가진 것을 가지고 신앙이 좋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빠지면 언제라도 목회자는 성도를 내쳐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그저 성도들이 자주 만나서 식사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어렵고 힘들면 때때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민 생활에 또 삶의 어려움을 달래는 것을 신앙 생활이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주님께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면 그런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해지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막 살아가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임을 하고 돌아가면서 한없이 밀려드는 공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열렬히 예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교제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집에 있는데 마음속에 공허감이 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우정관계, 인간관계를 맺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정이나 인간관계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주도되어야 하는데 그 우정관계가 신앙의 주도권까지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주님과의 관계까지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민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란 막연하게 힘든 사람들 서로 만나가지고 밥하고 그냥 어려움을 달래고 서로 즐겁게 등 토닥토닥하고 그렇게 있다가 끈끈하게 정이 형성된 상태에서 지내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과 생명의 역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냥 말씀은 그냥 대충 듣자. 예배 때 와서 늘 졸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별로 듣지 않습니다. 아, 좋은 도덕 선생의 이야기. 아, 좋은 말이야. 자, 이제부터 이제 밥 먹고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집니다. 생명의 말씀에 온 몸인 교회가 성도들이 붙어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생명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기대하지 않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과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은 똑바로 전하는데 올바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구원과 생명의 역사마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죄악된 세상에 그 역사가 너무 미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대한 기대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고 명백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여기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고 합니다. 여기 양의 우리의 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는 다른 모든 방편들,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전부 절도고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으로 가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문지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십니다. 이 양의 우리의 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누가 들어가느냐? 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을 이끄는 그 목회자들도 그 안에 같이 가는 겁니다. 양과 목회자 이 두 대상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전부 절도고 강도고 가짜 신앙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양은 그의 음성, 예수께서 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는 겁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 그런 일들 너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께 교회를 의탁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양이 하나님의 양이면 반드시 그 목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와 주의 말씀께 몸된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자를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아니면 교회에 나하고 친한 사람들, 성격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진짜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또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교회의 생명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지 않으면 몸된 교회는 올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주님이 약속한 양과 목자가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